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감사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인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읽을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던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이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말씀의 방향이 어딘지를 깊이 우리 심령에 새기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12장은 이제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적같은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먼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아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크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기적 덩어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며 그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그 생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반복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준점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임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만의 정의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만 강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똑같이 강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형제로 여기며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오늘 12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삶이야 말로 거룩한 산 제사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부에서 하나님 이렇게 권고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른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한 가지는 흠이 없고 정결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제물은 어떤 경우에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바쳐지면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거기에 하나가 더해진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폐해진 것이지 율법의 내용은 그대로 전수되어진 채로 이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나오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한 삶을 지향함으로 흠 없는 제물로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예배에는 하나가 덧붙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적 예배로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 국한된 예배가 아닌 예배당을 넘어 밖에 삶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합당한 예배가 됨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며 여기에 나오는 영적 예배가 소위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동을 받고 감격이 흘러 넘치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이 예배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말씀으로 배웠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죽여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을 말씀의 강가에 빨고 말씀을 가득히 머금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그 영적 예배를 착각하지 않도록 로기코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로기코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나라 번역본이 신령한을 따라서 영적이라고 표기한 데 반해 영어 번역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이성적인, 합당한 혹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합당한 영적인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까?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 예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예배의 절정이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러면요,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이 괴리를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와는 무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 즉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향해 애쓰시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은 먼저 광고 드린 대로 설교의 제목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정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린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할 때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가 되는 것이죠.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표대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추상적으로 대답하기 쉬운 답이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상고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본, 표대, 모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떠올렸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앞에 경건과 열심과 수고와 고난을 자처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그 바울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목사님들이 영성, 지성, 인성을 잘 갖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혹은 중직자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깨트려진 부분은 사실 김서택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번에 깨트려졌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런 신앙인의 삶을 본받으리라고 한 그 해석 자체가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성경 곳곳에서 밝힌 대로 사람은 죄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은 하나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하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우리의 해석 때문이었죠. 하나 더 먼저 베이스를 밟고 올라설까요? 우리 지난 시간 수요 성경 공부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배웠습니다. 우린 사실 사사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택하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하며 우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고 반복하심을 통해 그들을 세워가시는지를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드온 앞에 여호와의 사자 2위 하나님 말라크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기드온,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내가 재물을 바칠 테니 어떤 식으로든 연락해 보라. 그 하나님, 그분을 시험하는 기드온의 요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그가 바친 재물을 삽니다. 적어도 그 전에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한 말들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 기드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지만 자기 생명 잃을 것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는 곧바로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바알의 단을 허뭅니다.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의 대적인 미디안을 향해 함께 그를 중심으로 싸울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우심이 다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전쟁을 할 만큼 규모가 갖추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전쟁을 바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양털에는 물이 있게 하시고 바닥은 마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응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사심을 증명하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면 이제 기도는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원이 또다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뭘 하는지 압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셔서 다시금 그 요청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드온에게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것이 기드온에게 주어진 명제였는데 또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날 밤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면 내가 전쟁을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드온이 또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밤에 또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꿈을 꾸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갔더니 뭐라고 하죠? 한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 전체 진영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문에는 곰팡이 난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 기드온이라는 그 칼이 자기네 미드온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듣지도 않았던 인간이 사람이 한 말은 듣고 움직이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또 믿어지지 않거든. 그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토록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기도원 같은 인생을 기다리시고 몇 번이나 반복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생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를 떠올리실지 모르는데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았다면 기도원보다 훨씬 못하면 못했지 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원은 적어도 살인자는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며 하는 말씀에 결국은 말대답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지도자로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직접 보이시고 그 큰 은혜와 기적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반복하며 자기의 이심과 욕망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본받을 것이 없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표대가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는 이래야 한다, 중직자는 이래야 한다는 상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든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들은 이 구절만 보고 바울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으로 삼게 한다라는 걸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중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지 않습니까? 사람은 소망이 없는 존재요 본받을 것이 없는 대상임을 실컷 전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정말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선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오류라는 말입니다. 문맥,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그 말이 의미가 다를 때는 문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앞구절만 보아도 이 구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고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기 때문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높일 만한 영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겠거니 하며 생각은 하지만 해석은 엉뚱하게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초기에 자기의 정체성은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 중기에 자기의 정체성은 성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막판에 빌립보서 전에는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을 따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월이 더하면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강조점을 놓쳐버리고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자신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착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우리의 표대가 없다라고 여러 번 밝혔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본문 속에서 고린도전서 3장과 1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배설물처럼 아니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지식 덕분에 자기가 살게 됐잖아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 사랑의 삶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변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자기가 사도로서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이지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자기가 여전히 너무나 작기에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알기를 애를 쓰는 나와 본문이 뭐라고 하죠? 17절에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시죠? 일단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본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보다 주님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한결같이 이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너무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본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잘못 성경을 전달하거나 아무리 그런 비전의 가치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본으로 삼고 나아가기 일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어떤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이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번씩 성도들 이렇게 질문해요. 꽤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들, 아니 그러고도 돈도 많이 벌고 꽤 인테리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생을 사람으로 여깁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거든요. 지으신 인생들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의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상은 거기에 산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의학, 과학,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통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TV를 틀면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하기 나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적극적 사고에 의해 인생은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몇몇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서 이 적극적 사고 방식이나 세상에서 크게 많이 높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냐?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에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걸 말했더니 그게 우리 마음에 부합하니까 그 길을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길이 그 길, 세상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개발하고 끝없이 발전시켜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자기 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세대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남이 유익을 누리고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임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설득합니다. 요즘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성도들한테 뭐 따발총 들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차라리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가져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일 하는 거 좋은데 우선은 네가 잘 되고 나서 좋은 일 해야 된다. 거기에 설득당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만 하면 그 영향력 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를 먼저 찾고 너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남을 챙겨라 라고 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본을 따라 살아요.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 뭐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1번 순위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이 그 다음 순위로 밀리는 거죠. 나는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늘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밝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탐욕, 식욕, 정욕, 쾌락, 욕심이 동하면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문화가 번성해 있고 이 세상의 문화는 그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사실은 영향력이고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사람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의 뜻을 듣고 상대의 마음에 위로하고 그 밑에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 아니었습니까? 성경은요, 이 땅을 본을 삼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의 끝을 반복해서 밝혀요. 여기 19절 첫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이라고 하죠. 세상은 내가 큰 소리를 쳐서 상대가 듣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권세나 힘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상대가 하는 말을 바르게 듣고 그를 위로하며 인내하며 반복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통점과 다르게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고 말씀 안에 다스림이 있습니다.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라고 성경이 아까 밝혔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치가 뒤집어졌다라는 것. 욕심이 그들의 가치를 전도시킨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랑하는 세상이 세대가 되었어요.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며 떠벌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오히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애쓰는 것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예로 든 것이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위에 계신 상사 아홉 분이 다 기혼자였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자랑하고 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로 돈을 억소리 나게 벌었다고 자랑하며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1억이나 2억이 들어왔다면요, 그게 누구 돈이죠? 누구 호주머니가 비어야 하죠? 정말 평생 그 전셋값 하나 얻기 위해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피와 눈물로 땀으로 일구원 그 돈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하죠?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아파트를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그게 몇 배가 뛰었대요. 그래서 감사헌금하고 11조를 해요. 피 묻은 돈이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이미 세상의 본이 들어와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진 사실이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자랑과 영광이 되어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치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망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의 존귀함을 깨뜨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돈이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라고 그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본을 따라서 말씀의 본을 쫓지 않고 나도 한번 대박 터뜨려서 억대 부자가 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내 노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참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그것이 되어서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왜곡된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우리 안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상의 표대를 아무도 제거하려 들지 않아요.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논리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 때문에 얻게 된 이 생명,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아니 해로 여기며 아니 무엇이든지 다 잃어도 좋으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쫓아가는 시내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표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가 돌을 거스르고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심령을 말씀의 시냇가에 씻을 수 있고 말씀을 머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반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덕에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다시 세우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표대 삼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